화면 각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5시 땡 되었습니다. 유튜버 방송이 되고 있는지, 아, 네, 떴군요. 창이 떴습니다.
방송이 되고 있는지, 아, 네.
음을 소거하고, 현재 아직 입장하신 분이 없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한 명 시청 중. 5시 1분. 네, 아직 한 명밖에 시청자가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잘 세팅되는지 보고 각도를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네, 단추도 하나 잠그고. 홍택중님이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현재 4명 시청 중. 10명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재 5명. 네. 오늘은 10월 25일. 와, 가을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단풍 시즌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설악산 단풍, 다음에는 불연계곡 단풍, 다음에는 속리산, 이번주는, 지난주는 설악산, 이번주는 치악산, 다음에는, 다음주는 속리산, 그 다음 주는 내장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태원 호구사리님, 그레이서방님, 아모님, 우상객님 반갑습니다. 네, 현재 13명 시청 중.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건희가 갔다. 와, 참 어렵게 가시는 분이, 양반 대단한 분이, 송상준님 어서 오세요. 네, 뭐 제가 이건을 이 비판할 생각은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오늘은 이 이건희가 훌륭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을 서비스하려고, 립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서비스. 와, 제가 잘 안 하는 게 서비스인데 오늘은 좀 서비스를 해드리자. 네, 장영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좀 만나보니까 김우중 부하 직원들은 다 김우중 빠였어요. 완전 김빠였어요. 김빠. 하여튼 제가 김우중 밑에서 일하던 직원을 좀 만나봤는데 다 막 김우중, 김우중, 김우중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보 정태수는 아니야. 정태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태수 욕하더라고. 근데 정주영 밑에서 일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와, 정주영, 정주영, 정주영 이러는 거야. 또 이건희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이건희, 이건희, 이건희 이러더라고. 가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 그랬어요. 대우 다니는 사람들은 김우중 만사해 그러고, 현대 다니는 사람은 정주영 만사해 그러고, 삼성 다니는 사람은 뭔 소리야, 나 지금 이건희, 이건희밖에 없지 이러더라고요. 뭐 다 맞는 말이죠. 뭐 자기 분야에서는 다 자기가 맞지 뭐. 김우중 밑에 있으면 막 김우중님한테 존경심이 막 생기고, 막 이건희 밑에 있으면 이건희한테 막 충성심이 생기고 그런 거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렇더라. 네. 김일기님, 시연님 어서 오세요. 근데 우리가 기업인들을 이야기할 때 뭐 정치인의 잣대를 굳이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냐면 기업인이 뭐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할 구석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또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또 기업인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일단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뭐 흠이 있다 해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소인배고, 그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걸 따지면 한이 없다. 영화를 볼 때나 만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가 재밌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화가 재미없어도 난 이 영화를 지지하겠어, 뭐 이런 거라고. 이 음식이 맛이 없어도 뭐 가성비가 좋다거나 지금 내한테 필요하다거나 제철 음식이라면 그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맛있다, 맛없다 이건 초등이고, 이 상황에 어울리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그 기업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저것들이 혹시 정치판에 끼어드는 게 아니냐, 안철수 이런 거라고. 정주영, 그리고 기업 잘했어, 그런데 왜 정치판에 끼어들어. 기업인이 기업에 딱 앉아있으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판을 기웃거린다고, 금배지 달라고 말이야. 안철수 이런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뭐 노조가 어쩌고 저쩌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 꼴을 못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말 할 수도 있어. 저끼리 모여서 무슨 말을 못해. 근데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문제라고. 자기 집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병철이가 죽어가면서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저기 집에서 무슨 말을 못해. 근데 이게 신문 나버리면 이제 그때는 표정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집 가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 꼴을 못 봐. 요게 저기 집 가훈이면 그걸 대한민국에 왜 강요하냐고. 정치는 정치라고. 초등도 아니고 말이야. 하여간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박정희가 중앙학공업 머리를 했는데 딱 하나 버틴 사람이 이병철이에요. 다른 사람 다 박정희 밑에서 막 이러고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러고 알랑방구 끼기에 이념이 없는데 이병철이 혼자 딱 버텼지. 근데 이건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이야. 이재용이 지금 할배.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박정희가 집권을 딱 하고 네. 송상준님, 정비광님, 강봉수님 어서 오세요. 이 돈을 뜯어먹으려고 누구 돈을 털어먹을까? 이렇게 보니까 친일파 돈이 제일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친일파 돈을 털어먹자. 친일파 누구냐? 경주 최부자가 친일파지. 부자는 다 친일파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부자는 100% 친일파입니다. 여기서 예외도 있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제 독립군의 보험 좀 드러날 수 있지. 박정희 때도 다 그 여당, 야당 9대1이잖아. 일본에 90% 주고 독립군에 10% 주고 여당에 박정희한테 90% 돈 갖다 주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10% 주고 이게 공식 비율이라고. 10분의 1.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가 독립군에게 몇 푼 줬는지 모르지만 몇 푼 줬다 해서 그게 보험 들어놓은 거지. 무슨 그게 애국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딱 보니까 친일파가 누구지? 아, 그거 뭐 따질 필요 없어. 부자는 다 친일파지. 일제강점기 부자는 뭐든 친일파야. 그럼 누가 부자야? 경주 최부자가 부자네. 내놔! 돈 내놔! 그러니까 경주 최부자 어떻게 하면 박정희한테 돈을 안 뜯기지 하고 딴 데가를 굴려서 이병철이한테 돈을 줬어요. 박정희한테 직접 갖다 주기는 그렇고 이병철이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이병철이가 이제 결국 박정희한테 뺏겼죠. 그게 영남대. 그 외에도 많죠. 뭐 정수장학회, 뭐 MBC, 부산일보 뭐 잔뜩 있는데 박정희가 돈 털어먹으려고 친일파를 노린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혁명했는데 니들 친일파는 뭐야? 이렇게 해서 목에 총을 대고 협박을 해서 뜯어먹은 거지.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건희가 박정희한테 존나 개겼어. 그래서 사카린 밀수 사건 이게 왜 터졌냐? 박정희가 이건희한테 이병철이한테 한방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카린 밀수 사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결국 이제 박정희가 친일파 돈을 뜯으려고 하는데 이병철이가 페이크를 쓰니까 이것들이 뒤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목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 사카린 밀수 자금 그게 사실은 정치 뇌물입니다. 이병철이 돈이 없어서 사카린 밀수했겠냐고. 박정희한테 뇌물 주려고 그런 거지. 까놓고 얘기하자고. 이병철이가 돈이 없어서 사카린 밀수해서 돈벌이 했겠냐고. 돈 많아 그 집에. 그 집에 돈밖에 없어. 근데 박정희한테 뇌물 주려고 근데 뇌물을 어떤 공식적으로 못 주고 비공식적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카린 터진 거야. 그러니까 뇌물 대 사카린 밀수 교환 조건으로 석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카린 밀수로 이병철이만 독발을 쓴데 사실 이게 박정희가 먹은 거예요. 근데 언론은 이제 놔버려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야 재벌이 사카린 밀수 안에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군부 호주문으로 들어간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박정희도 개쪽 개망신 당하고 이병철도 개망신 당하고 야 부자들이 뒷구멍으로 저런 짓 하고 있었어 하고 서로 이제 망신 당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병철이 나 오늘부터 박정희 네 말 안 들어 하고 이제 고집 피워가지고 반도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중화학공업 밀었는데 이병철이가 조금 개겠다. 많이 개긴 거냐. 요만큼 개겠어. 삼성도 중공업하고 했죠. 박정희 시키는 거 한 거야. 근데 조금 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건희, 정주영, 김우중 이 세 사람을 비교하자고. 김우중은 제가 딱 봐도 천재. 근데 천재라는 것은 지 혼자 천재라는 거예요. 김우중 지가 천재, 지 부하들 천재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우중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촉이 떨어지니까 아웃된 거예요. 딱 봐도 딱 하나 김우중 대우가 간 것은 김우중이 나이를 먹어서 촉이 떨어진 거야. 원래 천재들은 나이가 먹으면 좀 맛이 가요. 아인슈타인도 20살 때 천재였지. 나이 들어가지고는 맛이 갔다고. 아인슈타인도 말년에는 어벙벙했어. 버어라든가 젊은 천재 과학자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아인슈타인 당황해서 뭐 이거 어쩌지 수술을 못했어. 아무리 천재라도 초기 반짝할 때는 20대, 30대 그 오래 안 가요. 천재의 그 번뜩이는 눈에는 20대, 30대다. 그러니까 김우중은 나이를 먹어서 약해진 거예요. 그럼 정주영은 뭐냐? 정주영은 내가 봤을 때 영웅이에요, 영웅. 좋게 평가한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좋게 보면 영웅이다. 뭐냐면 영웅이라는 것은 상대방 약점을 봐. 독일의 약점 뭐지? 미국의 약점 뭐지? 일본의 약점 뭐지?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좀 팀플레이를 잘해야 돼. 영웅은 저 혼자 해서 안 돼. 나폴레옹이라든가 이 알렉산더 같은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이사르 같은 거 제거 허허실실인 게 이걸 잘하는데 혼자 해서 안 되고 원맨쇼 해가지고 안 되고 항우는 혼자 해서 안 되잖아.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정주영이다 이런 사람이고. 근데 이런 그 약점은 뭐냐면 정주영은 이제 팀이 깨진 망해. 그래서 정시 가문들이 그 몽헌, 몽구, 뭐 몽일, 몽이, 몽삼, 몽사 해가지고 몽시 이러면 몽자 들어간 사람이 잔뜩 있잖아요. 한타수 같아요. 한타수. 축구팀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골키퍼 누가 해야 되냐? 몽준이가 해야지. 왜냐면 엄마가 다르거든.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이건희는 뭐냐? 이건희는 이병철하고 이건희를 묶었어야 하는 얘기예요. 이건희하고 이병철도 다르겠지만 이제 같은 인물이라고 치고 노력형 인간이다. 모범생, 모범생. 뭐냐면 김우중은 자기 혼자 원맨쇼를 한 사람이고 정주영은 팀플레이를 하는 사람이고 이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사람을 잘 키우는 거지. 그때 이 노력형으로 성공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희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 김우중은 열심히 안 했어. 막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막 김용옥이 하고 둘이서 개수작하고 막 대우가 넘어갈 판에도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막. 김우중은 천재병에 걸려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고 정주영은 영웅이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놓고 그때부터 손을 떼는 거야. 계속하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건희는 혼자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 꾸준히 곰처럼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결론 김우중은 타고난 천재인데 자기 혼자 천재라서 졸업했고 정주영은 난세의 영웅인데 난세에는 영웅이지만 치세에는 설부가 없어. 나폴레옹도 이제 오래 살면 맛이 가고 알렉산더도 나이가 들면 뭐 병 걸려서 죽었지만 원래 이런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잠시 반짝하는 거야. 근데 이건희 좀 오래 갔죠. 왜냐하면 행정가 타입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 김우중이나 정주영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약해. 오래 못 가.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구조론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구조론으로 보면 질입자 힘이 있는데 질입자 힘까지 가는 게 이건이고 입자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게 김우중이고 질 단계에서 멈춘 사람이 정주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돈을 벌어. 그러니까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이건희가 정주영이나 김우중보다 낫다. 그러나 개인의 그 천재성을 비교하면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김우중이고 제일 그 영웅적인 인간은 보서 정주영이에요. 그럼 이건희는 뭐냐? 이건희는 천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착한 사람이야. 열심히 한 사람이야. 계속 꾸준히 열심히 했다. 생긴 것도 좀 이상한 사람인데 깨구리같이 생겨가지고 레슬러 프로레슬링 아니고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인데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여튼 이건 제가 이건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건희는 이 한국인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걸 알고 요 말 잘 듣는 한국인들을 뭘 시키면 될까 요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우중은 아니, 자기 혼자 천재라서 막 수완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정주영은 그 족장이라서 부하들을 한테 칭찬 들으려고 부하들 모아놓고, 야, 우리 잘하고 있어. 야, 우리 지금 존나 잘하고 있지 않냐. 야, 지금 우리는 지금 상을 받아야 다 없어. 으쌰으쌰 하면서 막 신났고, 그냥 부하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는 그 한국인들 딱 보니까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고 일을 잘 시키면 잘 하더라. 이런 걸 안 거예요. 약간 일본적이지, 제가 볼 때. 일본 기업의 그 어떤 장점을 이건희가 잘 벤치마킹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정주영처럼 하면 잘 될 땐 잘 되고 좀 잘 안 될 땐 또 안 되고 그래요. 막 이게, 외풍을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북 사업 한다고 삽질하고 막 미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짓이지, 정신 나간 짓. 이건희는 한국인의 그 말 잘 듣고 착한 성질을 잘 이용해서 이 말을 잘 듣게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들은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건희는 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서 그 꼼꼼하게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관리의 이병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객관적인 평가고 한국인의 어떤 장점을 끌어냈다 이렇게 봐야지. 정주영은 한국인의 어떤 흥을 끌어냈다고 이렇게 보면 이건희는 한국인의 그 말을 잘 듣는 착한 한국인들이 그런 특징을 잘 끌어냈다. 김우중은 지 혼자 칼춤을 췄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기로부터는 김우중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천재야.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기로 먹는 게 아니죠. 기업이라는 것은 전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지. 자기 혼자 잘 나와서 좀 나 잘났지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대우가 망해버렸잖아. 대우가 망한 이유는 딱 하나야. 지 혼자 너무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일부러 기업을 위태롭게 끌고 갔다고. 이렇게 위태롭게 가는데도 안 망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천재 아니야? 이거 증명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병철은 이건희는 그렇게 위태롭게 안 했어요. 안정적으로 갔다고. 도박을 안 했어. 근데 정주영 이런 사람 도박을 했어. 그러니까 난세를 돌파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런 난세의 용도는 7세가 되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업의 그 오너들이 너무 자기를 띄우려다가 기업을 위기로 끌고 간다고. 초반은 자기를 좀 띄워야 돼요. 나 천재야. 나 영웅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막 신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공한다고. 근데 어느 정도 기업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자기 혼자 원맨쇼 하면 안 되고 팀플레이로 가야 되고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최고의 그 역량을 끌어내야지.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야지.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비행기 타고 막 나는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가 독일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영국 갔다가 와 나만큼 비행기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해요. 초등학생이 그런 짓 하지. 나이 50 먹어가지고 뒤늦게 그런 짓 하면 안 돼. 해외 막 출장 가고 이런 거는 부하 직원들이 해야지. 막 CEO가 막 해외 출장 가고 막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이거는 웃긴 거라 웃긴 거. 네. 이 정도로 뭐 이거는 제가 이건희를 좀 칭찬한 거예요. 질, 입자, 힘. 이거는 힘에 해당한다. 이게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가려면 좀 내려와야 돼요. 초반에는 질이고 그다음 빠져야 돼요. 질은. 그다음에 입자고 입자도 빠져야 돼. 그다음 힘이라고. 힘이 계속 힘이 가는 거야. 구조론적으로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곡지는 윤석열의 장모사랑. 아, 이거 웃겠죠. 윤석열이 자기는 이제 장모를 사랑해서 안 물러나고 조국은 부인을 사랑해서 물러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마누라가 하는 일은 상관을 안 하겠다 이건데 그건 조국한테 똑같이 적용돼야지. 조국은 무슨 죄냐고. 조국도 그럼 마누라 한 일에 왜 덮어서야 되냐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은 마누라 잘못 두면 잘려야 되고 검찰총장은 마누라 잘못 두어도 장모 잘못 두어도 안 잘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웃긴 거지. 하여튼 제가 여기서 이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냐. 직속 부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딱 이런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검찰총장이 비례에 연루되면 다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나. 안 물러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는 게 확인돼버려요. 근데 윤석열은 버텼어. 버텼다는 것은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법무부 장관 부하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왜냐 역대 그 비례에 연루돼서 다 물러나서 왜 물러났겠어. 요것 때문에 물러난 거야. 그러니까 군대도 그래요. 특히 이제 파견온 병사가 있어요. 다른 부대에서 파견온 병사들은 일부러 내부가 아래로 딱 누워가지고 일병이 이러고 있어요. 일병이 이러고 딱 이러고 있으면 병장이 와서 야, 인마, 너 뭐야? 그런다고. 그러면 아저씨, 아저씨가 왜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같은 내부가 안에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병장한테 아저씨 이런다고. 그래서 만약 병장이 화가 나서 이 일병 새끼가 하고 주먹으로 한 방 때렸다 하면 자기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중대장요, 이 부대 병장이 날 때렸어요 하고 일러받쳐. 그럼 또 간부들끼리 전화해서 싸워. 간부들끼리 이때 되자고 저때 되자고. 야, 그 부대들 뭐, 병사가 깡패냐? 그러고 막, 간부들끼리 주먹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급이 높아도 다른 부대에서 온 사람은 부하가 아니에요. 계급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부하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직속 부하가 아닐 경우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따지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소대장하고 주임원사가 붙었을 때 원래 그 소대장이 주임원사한테 막 명령하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진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주임원사가 소대장한테 속여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 거라고. 왜냐? 전시를 상징하는 거지.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주임원사한테 할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주임원사가 자기가 훨씬 더 짬밥이 높더라도 전시에서는 그 소대장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평시에는 소대장이 주임원사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혼나.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주임원사는 소대장의 직속부하는 아니지만 이 전시 상황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직속부하는 아니라도 이렇게 딱 충돌이 일어나면 부하 맞습니다. 그 충돌을 회피해야지. 지가 충돌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윤 짜장은 이 비리에 연루됐는데도 사퇴를 안 하고 버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추미애 장관한테 충성맹세를 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태는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인간들은 요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걸 안 내놔요. 그 월남이 망할 때, 베트남이 망할 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천하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일 천하, 그다음에 하루 천하, 그다음에 30분 천하 막 이런 식이야. 이미 베트남 망했어. 이미 베트남 망했어. 막 사이공에 월맹군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도 사이공 시내에서는 대통령궁에서는 막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나도 5분짜리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고 막 어휴, 그게 지금 윤석열 향하는 행동이라고. 나라가 없어도 군인들의 쿠데타는 계속되는 코미디죠. 네. 다음 꼭지는 이 국힘당 지지율의 몰락. 이 뉴스가 비슷한 뉴스가 지금 제가 볼 때 한 달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달째. 기레기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시리즈로 울고먹고 있어. 기레기들이 이제 엄청난 악재가 여당에 쏟아졌는데도 왜 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진짜 한심한 거지. 아니, 진짜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 탈북자가, 월북자가 분명히 월북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당을 비판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월북자가 당당하게 막 TV에 나와서 내 동생 살리내라 그러고, 와, 도박 사이트에 돈을 7억 3천이나 송금했다면 월북할 만하죠. 누가 봐도 월북이죠. 상식적으로 그 1km 앞에 코앞에 그 소연평도가 있어요. 코앞에 있는 소연평도 놔두고 40km를 헤엄쳐간 것은 100% 월북입니다. 그야말로 바늘구멍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우주선이 지구에 독킹하듯이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하듯이 굉장히 얇은 텀으로 들어온 거예요. 약간 이 각도가 높아지면 추락, 조금 더 각도 낮으면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요. 우주선이 지구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정확한 각도로 들어와야 돼요. 딱 그 정확한 각도로 그 월북자가 헤엄쳐간 거예요. 만약 거기서 조금만 틀어졌으면 소연평도, 대연평도에서 국군한테 발견돼서 기관총 맞고 죽었어. 국군이 망원경을 딱 보고 있다고. 그 국군이 못 보는 그 지점으로 사각지대로 통과한 거예요. 아주 좁은 텀으로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기레기들이 그런 엉터리 보도를 할까? 제가 봤을 때 기레기들이 스스로 납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보도는 기레기들이 납득할 때 중단된다. 어쨌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건데 지금 국힘당은 첫 번째 잡은 지푸라기가 진중권, 그 다음에 잡은 지푸라기가 월북자, 그 다음에 잡은 지푸라기가 윤석열, 계속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전에 이제 민경욱 지푸라기 잡았지. 처음에 막말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 지푸라기 안 되겠어. 진중권으로 한번 해보자. 이 지푸라기 안 돼. 월북자로 한번 해보자. 이 지푸라기 안 돼. 윤석열로 한번 해보자. 이 지푸라기 안 돼. 계속 지푸라기 바꿔잡기를 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제 양반 왜 저러지? 물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게 아니고 물에 빠졌구나. 아, 국힘당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력으로 올라설 생각이 아니고 여당의 실수에 편성해서 지갑 주르는 심리를 들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 근데 기레기는 아직 그걸 몰라. 그래서 국힘당 계속 지갑을 줍고 있는데도 왜 지지율이 안 올라? 지갑을 지금 10개나 주었겠다. 추미애 지갑, 조국 지갑, 별 지갑 다 주었어. 근데 왜 지갑을 그렇게 주었는데도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지? 지갑을 자국장 모아 벌써 다 못한 만큼 올라갈 정도인데 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냐고. 참네. 지갑 주우는 심보를 들킨 거죠.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지갑 주워서 여당 못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은 안두희의 진실. 오마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김구 암살 후 부자가 된 안두희.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이야기가 파란만장합니다. 이 김구 이야기를 하면 또 백이사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두희가 백이사하고 연계된 인물인데 백이사는 장개석의 청이사를 모방한 거예요. 이게 극우 테러 조직이 히틀러를 모방한 거예요. 장개석은 히틀러를 존경했어. 그리고 김구는 장개석하고 연계돼 있었지. 어쨌든 이제 핵심이 뭐냐. 그 해방 직후에 찬탁이냐 반탁이냐 반탁운동이 일어났는데 김구가 반탁운동을 주도해서 순식간에 이 김구 선생이 한반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남한 북한 다 싹 쓸어버렸어. 그때 이제 여운형 같은 사람은 이제 찬탁하다가 말렸고, 그래서 한때 김구가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 백이사 같은 테러 조직이 활발하게 테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김구가 지시했냐, 지시 안 했냐, 말이 많았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김구가 테러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즐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김구는 백이사의 테러를 직접 저놈 죽이라 저놈 죽이라 이렇게 지시는 안 했지만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젊은 청년들이 애국하다 보면 공산당을 때려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이 방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김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도 똑같은 방법 쓴 거야. 근데 이제 안두희가 이 딱 보니까 김구가 함부로 갔어. 어제까지만 김구가 펄펄 날았는데 북한 평양 그 삼파선을 넘어갔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온 후 급추락. 이승만이 뜨고 김구가 추락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 김구한테 줄 대는 게 잘못 줄을 잘못 썼다. 이승만으로 줄을 갈아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그 이승만한테 줄을 대니까 이승만이 저 새끼 뭐야? 저 테러하도 새끼들이 왜 내 밑으로 온다지? 혹시 나를 암살하러 온 게 아니야? 안두 저 새끼가 김구부한테 내 암살하려고 내한테 오나? 이렇게 딱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닌데요. 저 이승만 암살하러 온 게 아닌데요. 그런다고. 그러면 투명장을 받쳐 이렇게 된 거예요. 투명장이 궁금하신 분은 수호지를 검색해 보면 되고 그 산 양산박에 들어갈 때 지나가는 사람 목을 하나 따와야 그 산적을 끼워줘요. 그런 게 투명장인데 영화 투명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안두희가 백범을 죽인 이유는 그게 투명장이다. 이승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날 죽이러 왔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김구를 죽여서 충성심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안두희가 이 김구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안두희가 죽인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는 건 아니지. 젊은이들이 이 김구를 죽이려고 움직이고 있다 첩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막지를 않았어. 단지 김구한테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이렇게 이 넌지시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이건 김구도 비슷해요. 김구도 여운형이라든가 뭐 송진우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암살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애국하는 젊은이들이 애국하려고 그러는가 보구만 이러고 이제 그 암살 전국을 즐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총알이 날아온 거지.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고. 그래서 백범은 그 사람들이 애국자들인데 설마 나를 속였나? 공산당을 속이 설마 나 같은 애국자를 속였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 이유는 쪽팔렸어, 그런 거, 쪽팔렸어. 자기가 밑에 있던 놈들이 자기를 쏠려고 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여운형도 마찬가지고 암살 시도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도망을 안 갔어. 그래서 암살된 거야. 여운형 외에 일부는 이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도 있고 그 암살 전국에 굉장히 배기사들이 엄청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두희는 이승만 밑에 가서 충성하겠다고 하니까 이승만이 네가 나한테 충성하겠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 대라 하니까 증거? 그럼 내가 김구복을 따오겠습니다. 김구복 따오면 증거 되겠죠? 이거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승만은 김구 암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김구도 이 많은 그 암살 전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업보죠, 업보. 그래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의 속셈은 무엇일까? 이승만의 속마음은 백범 당신 좀 죽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 손으로 죽이기는 좀 그래. 알아서 없어졌으면 좋겠구만. 뭐 이런 거라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였다고. 그래서 이승만도 김구 암살에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시 안 해도 충성분자들이 있어요. 푸틴이 직접 저 새끼 죽여! 이렇게 이야기 안 해. 알았어. 이렇게 하면 다 알았어. 죽여. 푸틴이 굉장히 많은 그 정적을 제거했는데 직접 죽여! 이렇게 지시하진 않아요. 알아서 기는 거지.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곡지는 X세대는 노무현주의다. 이런 얘기를 이 신문 기사들이 계속 그 경향신문도 그렇고 X세대가 왜 노무현을 지지할까 뭐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당연히 그 노무현을 지지하지. X세대가 왜 진보가 됐을까 이런 X세대는 왜 진보가 됐을까 이런 제목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거 아니야. 당연히 진보지 그러면. 어휴, 진짜. 정확히 말하면 X세대가 진보로 변한 게 아니고 인간은 원래 진보로 보수를 안 변해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진보로 변했다 이건 개소리야. 인간은 그냥 인간이라고. 갑자기 인간이 막 싹 변하고 막 그런 거 없어. 인간이 변한 게 아니고 환경이 변한 거예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날씨가 가을이가 봄인가 변한 거라고. 그럼 최근에 변한 환경이 뭐냐고.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이 어떻게 변했죠? 그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코로나 대응 세계 1위 한국. 그 외에도 그 뭐 첨단 분야 몇몇 분야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조선 세계 1위, 뭐 철강 세계 1위, 뭐 반도체 세계 1위, 뭐도 1위, 이것도 1위, 저것도 다 1위야. 딱 하나 1위 못한 분야가 이제 자동차야. 그러면 정주행이가 낮잠 자는 바람에 몽구 아저씨가 늙어서 그런 거 여선이한테, 정여선한테 기대를 해봐야지. 하여튼 제가 볼 때 몽구 아저씨가 늙어가지고 이 자동차 산업을 더 할, 도요타를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어요. 일단 몽구 책임이라고. 몽구는 욕을 좀 먹어야 된다. 어선이는 기대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고.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좌파들은 우리는 독일을 배워야 돼. 스웨덴을 배워야 돼. 핀란드를 배워야 돼. 개소리 하고 있다고. 그 잘한 나라 어디 있어? 우리가 배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배우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의당 말을 안 듣는 거죠. 정의당 꼴이 우습게 된 것은 정의당이 숭배하는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가 망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핀란드 잘 나갔지. 노키아 막 그러니까 정의당들이 우리는 핀란드를 배워야 돼. 핀란드 이게 먹혔다고. 박노자, 뭐 홍세화, 뭐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개소리를 하면 그게 먹힌 거예요. 그냥 핀란드가 노키아로 잘 나가니까. 근데 지금 망했어. 망하니까 이제 우리는 핀란드를 배울 필요가 없다. 노키아를 배울 필요가 없다. 스웨덴을 배울 필요가 없다. 독일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야 된다. 이건 이제 보수 우파들이고 이것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잘 나갔어요. 전 세계 GDP 반을 일본이 먹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일본이 개털된 거예요. 일본이 망하니까 보수 꼴통들이 추락한 거죠. 국힘당의 지지율 추락은 그냥 일본의 멸망 그걸 반영한 거예요. 지금 GDP가 일본을 추월하려고 그 일본의 그 7, 80%까지 따라왔어. 그리고 막 OECD 그 평균 임금으로는 일본을 추월했다는 말도 있고 통계에 따라 다른데 제가 다른 통계를 보니까 아직 추월한 게 아니고 한 80% 따라간 것 같은데 그 통계의 마술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 통계는 통계마다 다르다. PPP로 보면 또 대만이 한국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거의 한국은 지금 일본을 추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환경 변화라고. 그래서 환경이 변했어. 변하면 과감하게 질러야 되잖아. 근데 안 질렀지. 제가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은 작아야 된다.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했는 얘기가 아, 스티브 잡스는 이건희 호주머니에 200조 원을 찔러줬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전 과감하게 질러본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눈을 보고도 지갑 땅에 떨어져도 안 주워.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챙겨야지. 그런데 안 주워. 혹시 덫일지 몰라. 혹시 함정일지 몰라 하고 지갑이 다 피해라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진중권이 그러고 있지. 코앞에 지갑이 있는데도 막 도망가. 왜 그럴까? 바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삼과 김대중, 박정희를 비교해놨는데 이 기획이들이나 지식인들은 이념 타령하기 좋아하는데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무슨 이념 차이가 없어? 없어. 그런데 왜 김영삼은 보수 꼴통이 되고 김대중은 진보의 영웅이 됐을까? 그 이념에 따라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념은 사람 다 똑같아.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주변을 봐야 돼. 김영삼 주변에 어떤 인간이 보자. 다 똥들이 있어. 그러면 똥이 되는 거야. 그럼 김대중 주변에는 좋은 천재들이 쫙 깔렸나? 없어. 동교동계를 보라고. 상도동, 동교동 뭐가 달라? 상도동하고 동교동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래서 그럼 김대중은 진보다, 김영삼은 보수다. 이렇게 가를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어. 그럼 어디서 갈라지냐? 결국 환경 변화라는 거죠. 그 환경 변화는 뭐냐? 고르바초프라고. 그래, 고르바초프가 김영삼, 너는 보수 꼴통, 김대중, 당신은 영웅,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김대중과 김영삼인데 두 사람 이념은 똑같아. 똑같은데 고르바초프 형님이 김영삼, 너 저리 가! 김대중, 만세! 이렇게 불러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영웅이 되고 김영삼이 똥이 된 것은 고르바초프 때문이라고.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게 환경 변화라고. 환경이 변했으면 그에 대응을 해야 돼. 장군하면 멍군, 장군, 멍군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고르바초프가 장유하니까 김영삼이 깨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은 장군 받고 멍군 한 거라고. 그 차이라고. 안철수하고 노무현은 뭐가 다를까? 그 차이예요. 안철수도 새정치하고 뭔가 들고 나왔어. 그 새정치 장군하고 멍군을 안 해, 이 새끼가. 왜 그럴까? 바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영삼은 이제 박정희 독재 장군 하니까 민주 멍군 하고 때렸다고. 그다음 고르바초프가 대탕터 하니까 뭐야 이거. 고르바초프가 대탕터 하고 장군 멍군을 때렸으면 김영삼이 장군 받고 멍군 해야 되잖아. 그건 왜 안 하냐고. 그건 덩신이라서 그런 거야. 바보니까. 바보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해. 바보가 뭘 하겠냐고. 뭘 할 줄 알면 그게 왜 바보겠냐고. 결국 환경 변화는 고르바초프가 만들었고 고르바초프의 냉전에 김영삼이 아무 대응을 안 해서 보수로 몰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수는 이념이 보수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보수입니다. 안철수도 3년 전에는 진보였어요. 그런데 왜 보수가 될까?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야. 만약 안철수가 서울시장 받고 서울시장 딱 몇 년 해먹고 대통령 후보 딱 됐어. 그리고 좋은 정치를 했어. 그럼 진보야. 근데 서울시장 하라니까 안 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들은 다 보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장군 하니까 멍굴 받은 거예요. 그렇게 결국 김영삼과 김대중을 가른 것은 고르바초프였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은 장군 받고 멍군, 독재 받고 민주, 민주 받고 평화, 평화 받고 탈기득권하고 기득권하고 싸움을 건 거예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40대, 50대가 다 진보로 된 것은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장군, 멍군 이걸 긴밀하게 맞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로 보수골통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환경이 계속 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뒤에 밀려가 버린 거예요. 강물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를 안 젓고 가만히 있으면 저 뒤에가 있어. 그래서 안철수가 보수 꼴통이 된 것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똑똑하냐 바보냐 머리가 좋으냐 머리가 나쁘냐 장군 멍군 맞대응을 하느냐 맞대응을 안 하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환경이 변하는데 정의당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걔들 보수야. 정의당이 왜 최근에 보수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환경이 변하고 있어. 한국 세계 1위가 되었다고. 이거는 옛날하고 틀려. 옛날에 안 그랬어. 옛날에 한국이 저 밑에 있었어. 그래서 한국의 등수가 저 밑에서 쫙 치고 올라오면 정의당도 크게 맞춰서 계속 변신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은 아무것도 안 했다. 왜?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그 새끼들은 진보 보수를 교과서 보고 배우는 놈들이야. 책에 뭐 그 써놨겠냐고. 진보는 이렇게 해라. 뭐 보수는 이렇게 해라. 뭐 마르크스 어록에 나오냐고. 안 나오지. 진보냐 보수냐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맞대응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맞대응을 해야 돼요. 그게 진보라고. 그래서 결국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박정희가 독재를 했으면 김영삼은 민주로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 그때 좋았지. 야, 그때는 김영삼도 날아다녔다고. 그때는 김영삼도 민주투사했어.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의사결정 안 했어.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냥 고르바초프가 폭탄을 던졌잖아. 소련이 없어졌다고. 소련이 없어졌는데 옛날하고 똑같으면 되냐고.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계속 대응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진보라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내전을 외전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한국끼리 전라도 경상도하고 치고받다가 일본을 이기자 하고 이제 외부의 가상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시선을 외부로 돌린 거라고. 그래서 40대, 50대가 진보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 사람이 변한 건 아니야. 실제로 40도 없이 갑자기 진보로 변한 게 아니고 네티즌 댓글 보면 문재인 찍은 사람 다 댓글 이런 게 써놔요. 아, 나는 보수인데 문재인 지지한다. 왜 문재인이 보수니까 지지하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기레기들은 그런 사람을 진보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아, 나 보수야. 나 보수 이러는데 기레 당신 진보야 진보 이렇게 진보적으로 몰아주는 거야. 그럼 내가 진보인가? 조중동이 나보고 진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진보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들어오면 당신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속마음 나 보수인데 조중동이 나보고 자꾸 진보래. 그럼 오늘부터 나 진보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40, 50대가 진보로 대답하는 이유는 조중동이 넌 진보야 하고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게 기분 좋은 일이죠. 계속 우리 쪽으로 사람을 모아주니까 아 고맙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박정희 이기려고 한 거야. 박정희 너 욕은 못하지. 박정희는 김일성하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넌 절대 욕을 못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김영삼을 이기려고 수를 쓴 거야. 근데 김영삼은 왜 안 했을까?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철수가 더 이상 안 움직인 이유도 바보라서 그런 거야. 바보는 약이 없다. 뭐 그런 얘기죠. 다음 곡지. 왜 노무현주의 뜨는가. 이것도 이제 반영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보수라는 것은 조갑제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보수가 없어. 그냥 바보가 보수인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보수라고. 근데 조갑제가 아, 이승만도 보수, 박정희도 보수, 김영삼도 보수, 박근혜도 보수, 이명박도 보수. 이렇게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김영삼이 전두환하고 동급이 돼버린 거죠. 김영삼하고 전두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앙숙인데 갑자기 조갑제에 의해서 이문열에 의해서 전두환이 김영삼이 되어버렸어요. 김영삼이 전두환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도 이제 김영삼 아들 그 양반 이름 뭐지? 그 양반은 좋아서 헤헤거리고 있어. 제 아버지가 똥 됐는데도 신났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국가를 결정하는 건 생산력이에요. 다 필요 없고 이념은 개소리고 생산력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념은 그냥 기레기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생산력이다. 그 당시 생산력이 어디서 왔냐. 소련에서 오면 김일성 쪽에 줄을 서고 미국에서 생산력이 온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승만 쪽에 줄을 선 거예요. 해방전국에 지금이 1950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붙겠어요? 그때 이 한국인 지식이 90%가 김일성 쪽에 붙었어요. 왜 그러냐. 소련은 스탈린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뜨락도로를 주겠대. 그 백범일지에도 나오지만 레닌이 상해 임시정부에 200만 루블을 줬어요. 그 실제로는 공산당이 다 닦아먹었는데 정확하게 그게 그 돈이 레닌이 준 돈이 상해 임정이 준 돈이 아니고 상해 임정 안에 있던 공산주의 계열한테 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임정이 돈을 줬으니까 임정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공짜로 돈을 줘. 근데 미국은 안 줬잖아. 레닌이 200만 루블 줄 때 미국은 우리한테 얼마 줬냐고 10원도 안 줬어.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니까 니들이 노가다 뛰고 임금 받아가라 이런 거고 공산당은 그냥 공짜로 줘. 뜨락뜨락 북한 김일성한테 막 주는 거야. T-34도 막 주고 막 제트기도 막 갖다 줘. 그래서 우리는 야 공짜 먹자 하고 이제 공산주의 편에 붙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다들 공짜 좋아하잖아. 지갑이 땅에 떨어지면 그걸 죽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해방전국의 한국 지식인의 거의 90%는 이 공산당 쪽에 줄을 섰습니다. 왜냐, 공짜로 준다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공짜나 주고 돈 받고 주는데 그걸 뭘 해야 되나? 아, 용병을 띄워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한테 돈을 좀 뜯어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아, 전쟁을 한판 띄면 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벌이면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줄 거다. 요거 이승만 짠대가리였다고. 그래서 이승만이 북침을 하려고 막 계획을 세우니까 미국이 이승만이 북침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 무기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6.25 때 무방비가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군이 이승만한테 줬던 무기를 도로 압수해 갔어. 왜냐, 무기 주면 이승만이 북침할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잘못 포장돼가지고 뭐 미군의 그 남침 유도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침 유도가 아니고 이승만이 그 미국한테 돈을 떠들려고 딱 보니까 스탈린은 김일성한테 막 주고 있어. 그럼 미국도 이승만한테 막 줘야 되잖아. 근데 안 주잖아. 돈 달라고 이제 머리 써니까 미국이 이승만이 전쟁을 벌이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무기를 뺀 거예요. 그래서 대전차 무기를 다 창고에 넣어놨어, 그때.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한테 탱크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미국이 뭐랬냐. 한국에 논이 많아가지고 탱크 못 다녀. 그리고 탱크 안 줬어. 이승만이 미국한테, 아, 그거 탱크 500대만 주세요. 탱크.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근데 미국이 이승만 탱크 몇 대 줬냐고. 한 대도 안 줬잖아. 그렇게 이승만이 약이 올랐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산력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산력이 어디서 왔냐. 미국, 일본에서 왔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 줄을 대고 박정희는 일본에 줄을 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업적이 있지만 그건 미국 일본이 한 것이고 한국인이 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박정희가 뭔가 업적이 있다는 것은 그건 결국 일본 공이라고. 실제 지금 일본인들 생각은 야 그거 한국인들 경제 개발한 거 다 우리가 밀어줘서 된 거 아니야. 우리 일본이 안 도와줬으면 너희들 아직도 조선시대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일본 가서 일본 사람한테 물어봐. 일본 사람은 박정희는 그냥 일본 주식회사 그 영업사원 정도로밖에 인정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쪽팔려가지고 야, 박정희 이승만 얘기하지 말자. 이승만은 미국 호군으로 됐고 박정희는 일본 호군으로 됐으니까 족보에서 지어버려. 족보 지어. 그래서 족보 세탁.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된다. 김대중 이전은 그냥 확 지어버려. 지우개를 확 지어버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앞으로 이제 이승만 박정희는 대통령이란 명칭도 사용 못하게 이승만 호구, 뭐 박정희 호구 이렇게 불러야 돼. 역사에 이승만 호구 이렇게 써놔야 돼. 쪽팔려서 대통령이라 못 써. 그래서 결국 그 미국을 위해서 전쟁을 한 이승만이나 미국을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가한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수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잊어버리자. 지워버리자. 아, 쪽팔려.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의사결정 안 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은 냉전 위주로 만들어진 그 국제 질서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김정일하고 악수를 해버린 거죠. 그것은 일본한테 충격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을 좀 이제 폄하하는 사람은 그래 김정일하고 악수해서 얻은 게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악수했어. 그래서 그걸 끝났지. 그거 얻은 게 뭐냐고. 10원이라도 얻어왔냐. 아니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일본에 불어갔었어요. 일본은 쫄아가지고, 으아! 나만이 북한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를 끝났어. 절망이야. 하고 이렇게 이제 아베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악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10원이라도 뭐 챙긴 거 있냐. 남북 통일되냐. 이러지만 지금 일본이 전부하는 적구로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남북 간이 악수를 해버리니까 일본은 패닉에 빠져서 스스로 왕따가 됐어. 우리는 안 해. 우리는 한반도 싫어하고 막 일본이 스스로 그 퇴행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베, 서가 전방향 적골로 일본이 망가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덕분이다. 그래서 김대중은 그냥 일본의 목을 쳐버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한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중국하고 일본을 화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이간질한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를 우리 뒤집고 들어가서 중국하고 일본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그 생산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이제 독자적인 미국,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북한에 구진되지도 않고 한국이 스스로 그 동북아 질서를 수레바퀴 축이 되겠다. 바퀴 축이 되겠다. 이렇게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외교 전략도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에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만이 영웅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고 이승만 박정희는 그냥 미국 일본에 빌붙어서 생존을 도모한 사람이다. 그 뭐 그 사람도 업적이 있긴 있지만 조금 창피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걸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일본 총독 이름은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 왜 역사 시험에 일본 총독 이름 쓰기 이런 시험 문제가 안 나올까? 제가 그때 그게 궁금했어. 일제 36년 총독, 뭐 모리 총독, 무슨 총독, 무슨 총독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걸 안 배워. 그런 창피해서 안 배우는 거야. 아 창피해, 아 창피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0년 후에 우리나라 역사 교과 아 이승만 창피해, 박정희 창피해,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김대중 노무현은 100년 후에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억에는 손자들한테 김대중 노무현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놔라. 이승만 박정희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거지. 그냥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다 개소리예요. 근데 이 좌파들의 단점이 뭐냐면 계속 그 좌파를 진보를 좁게 규정하려는 거예요. 자기만 진보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다 서울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 출신 딱 보기에 야 서울대 들어가려면 그게 100대1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개나 소나 다 진보하고 있으면 뭐 체면이 안 쓰잖아. 그래서 서울대 나온 애들만 진보고 고려대, 연고대 니들은 진보하지 마.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서울대만 독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진보를 좁게 규정하는 게 자기들이 선골이 되어서 진보를 독점하겠다. 권력욕이죠. 진중권 진보가 바로 서울대 진보인데 서울대만 진보할 자격이 있고 지방대, 지잡대 이런 애들은 덮보잡 진보는 진보 축에도 못 드니까 저 구석탱이 가서 찌그러져 있어. 나만 진보할 거야. 이런 소아병적인 어린이 5살 꼬맹이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 그 지도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모세가 물을 이끌고 광야로 가듯이 다른 세계로 가버려야 돼요. 근데 그 다른 세계로 간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밖에 없다. 국제관계의 지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1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제시할 사람이 노무현이고 그 이전에 미국과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 김대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도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거 따지는 등신이야. 그 초등들이 하는 짓이고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할 것인가. 세계 5강이에요. 세계 경제 5강인데 제대로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 중국, 독일, 미국 다섯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은 뭐 금융으로 먹고 살고 프랑스는 패션으로 먹고 살고 다 옛날 사양산업이죠. 함부로 갔어. 그래서 한국이 세계 5강인데 여기에 걸맞는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고 뭐 옛날 생각이 사로잡혀서 미국에 붙어야 돼, 일본에 붙어야 돼 뭐 이런 개소리하는 놈은 찌그러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안철수가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어버린 것도 그때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문재인을 깔려고 월북자가 생기니까 막 우리 일본, 미국에 붙어서 북한을 북한에 맞서야 돼 이런 덩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이긴 지 언젠데 30년 전에 이미 북한을 이겼는데 아직도 북한을 이겨야 돼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모세가 그랬듯이 홍해를 한번 넘어야 돼요.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버려야 돼. 니들 여기 절대 가지 마. 거기 가야 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벌집을 건드려버려야 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검사 벌집, 의사 벌집 건드려버리죠. 그래서 막 검사, 의사들, 말벌들 막 벌집에서 다 깨어나가 난리치고 있어. 그래서 말벌집을 소탕해야 돼. 검사 말벌, 의사 말벌, 이 말벌집을 다 불태워버려야 돼. 그 다음에 기레기 말벌 다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남들이 절대 못 가는, 가지 말란 데를 가야 지도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현재 86명 시청 중입니다. 네. 스트리밍 시작한 지 54분이 됐으니까 오늘 충분히 했다고 보고, 채팅창에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86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